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나는 주를 부르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23장 바울은 유대의회 의원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양심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흰색 회를 덧바른 더러운 벽과 같은 사람이요. 당신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그 자리에 앉았으면서 오히려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한단 말이오?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했다. 당신이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한단 말이오? 바울이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저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내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을 욕하지 마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한편은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다른 한편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는 의회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형제 여러분, 저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저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의회가 두 패로 갈렸다. 사두개파는 죽은 사람이 천사로나 영으로나 다시 살아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하는데 바리새파는 두 가지를 다 믿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 선생들 가운데 몇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 큰 소리로 이렇게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잘못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영이나 천사가 정말로 이 사람에게 말을 하였다면 어쩌시렵니까? 다툼이 너무 격해지자 천인대장은 바울이 두 무리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길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그들에게서 빼내어 군부대로 데리고 내려가게 하였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방금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했던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이튿날 아침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자기들끼리 맹세하였다. 이 음모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은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과 의회는 천인대장에게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니 바울을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으로 오는 길에 그를 없애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이들이 꾸민 일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군부대를 찾아가서 바울에게 그 일을 알렸다. 바울은 백인대장 한 사람을 불러 부탁하였다. 이 젊은이가 천인대장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니 좀 데려다 주시오. 그래서 백인대장은 그 젊은이를 데리고 천인대장에게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불러서 이 젊은이를 대장님께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천인대장은 그 젊은이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그 청년이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내일 바울을 의회로 데려다 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울을 더 자세히 심문하려는 척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40명도 넘는 자들이 바울에게 덤벼들어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준비를 갖추고 대장님께서 자기들의 청을 들어주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인대장은 그 말을 듣고 젊은이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내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그는 백인대장 두 사람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가이사랴로 갈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오늘 밤 9시까지 준비시켜라. 그리고 바울이 타고 갈 말들도 준비해주고 그를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데려다 주어라. 그러고 나서 천인대장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존경하옵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발할 까닭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유대 의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가 유대 사람들의 율법 문제로 고발을 당했으며 사형시키거나 감옥에 가둘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장 각하에게 바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자들에게는 각하 앞에 가서 그를 고소하라고 말해두었습니다. 병사들은 명령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밤에 안디바드리로 갔다. 이튿날 기병만 남고 다른 보병과 창병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군부대로 돌아갔다. 남은 기병들은 바울을 호송하여 가이사랴로 갔다. 기병들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총독에게 편지를 전하고 바울을 그에게 넘겼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었다.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이라고 말하자 그는 당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당신의 말을 들어보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는 바울을 왕궁 안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이 왕궁은 전에 헤롯 왕이 지은 건물이었다.
God himself is with us. Let us now adore him and with awe appear before him. God is in his temple.
제35장.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여섯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의 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슬과 염소털과 붓게 물들인 수량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예복과 가슴바지에 받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만들 것은 성막과 그 덮개와 그 윗덮개와 갈고리와 널반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증거궤와 그것에 달린 채와 속재판과 그것을 가를 휴장과 상과 상을 옮기는 데 쓸 채와 그 밖의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놓을 빵과 불을 켤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등잔용 기름과 분향단과 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과 성막 어귀의 휘장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놋그물과 번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성막의 말뚝과 줄과 울타리의 말뚝과 줄과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 입는 잘짠 옷과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때 입는 옷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붙이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붙이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그리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붓게 물드는 수장 가죽과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물건들을 가져왔다. 은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왔고 제사 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져왔다. 재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서 그 자은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을 가져왔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실을 자았다. 지도자들은 애복과 가슴바지에 받을 홍옥수를 비롯한 그 밖의 보석들과 향품과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에 필요한 기름을 가져왔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내어 그 생각해 낸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이사마그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쓰셨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잠언 3장 13절에서 지혜를 이미 얻은 자와 명철을 이미 얻은 자를 이야기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잠언 3장의 내용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말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앞으로 너는 지혜를 갖춘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격려인 동시에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추도록 하라는 격려로도 이해가 됩니다. 13절 뒷부분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은 참으로 잘 번역한 표현 같습니다.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행복하다 라는 표현을 쓰거나 조금 더 감정을 넣어서 행복하구나 하는 식으로 번역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만 이것은 히브리어 에셰르에 담긴 의미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표현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참 듣기 좋은 말이고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행복은 내가 따라가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복되다 라는 번역을 볼 때마다 참으로 좋은 번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시가 있죠. 네, 시편 제1편입니다. 시편 1편의 경우에도 복되다는 표현을 행복하구나 하는 감탄으로 바꿔 읽으면 상당히 감동적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의 마음과 삶에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복됨, 그들이 누리는 복됨을 표현하기에는 그 감동의 빈자리가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에서도 행복하다는 표현보다는 복되다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한 듯합니다. 복되다는 말에 담긴 객관적이고도 풍성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구약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성경은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죠. 하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개념, 특히 복되다는 개념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됨과 관련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여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롭게 긍휼히 여기며 청결한 마음으로 평화를 가져오고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잠언 3장 13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명철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해력, 지력, 그리고 그에 기반한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이해력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선한 결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14절 맨 앞에 있는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뜻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이 부분이 한결같이 그녀의 소득, 즉 지혜의 이익이 은의 이익보다 낫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본문 잠언 3장 14절이 이러한 의미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4절 말씀은 지혜가 가져오는 이익, 즉 지혜를 통해 얻는 것과 은을 통해 얻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얻는 것이 돈을 통하여 얻는 것보다 나은 이유를 브루스 월트키가 그가 쓴 주석에 정말 잘 묘사했기에 소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돈은 탁자 위의 음식, 즉 식탁 위의 음식이 되겠죠. 그러한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식탁을 둘러싼 교제는 살 수 없으며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으며 여자에게 보석은 줄 수 있지만 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은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참으로 멋지고 지혜로운 설명이죠. 이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진주족의 양식 기술이 꽤 널리 퍼져 있는 오늘날에도 진주가 귀한 것을 보면 옛날에는 진주가 정말 값지고 귀한 보석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혜는 그러한 진주보다 귀합니다. 보석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은 표면적입니다. 그와 달리 지혜라는 귀한 재산을 지닌 사람의 아름다움은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와 주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3장 15절 하반절에 사모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서 스트롱 번호가 연결된 구약 성경 본문을 찾아봤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히브리어 표현은 기쁨을 주는 것, 즉 가장 큰 관심사를 나타냅니다. 청년 시절은 꿈이 많고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 시절이죠. 요즘은 삶이 하도 팍팍해서 청년들도 꿈을 꾸기 어렵다고들 합니다만 그래도 청년 시절은 꿈을 꿀 수 있고 관심 있는 분야가 많고 그 가운데 한두 분야에 대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청년이 사모하는 것, 즉 관심을 갖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지혜는 그것보다 귀합니다. 큰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도, 대단한 명성을 쌓는 것보다도, 권력을 손에 쥐는 것보다도 귀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특히 젊은 시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보석보다 더한 지혜를 간절히 찾아 소유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 아름다운지요. 마치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전도활동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이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깊이 연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크고 똑똑한 목소리로 무리에게 말하였다. 유대 형제 여러분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지금은 겨우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예언자 요엘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영을 쏟아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나는 내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쏟아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 보이고 땅 위에서 기적을 일으키리니 그것은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영광스러운 주의 날이 오기에 앞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붉어지리라. 그때에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는 매우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가운데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놀라운 일들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세의 법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를 붙들어둘 수 없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의 자연스러운 역사와 순서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행전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도 오늘 우리 시대에 소위 말하는 설교들과 비교하여 이해할 때 중요한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고 증거된 메시지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기교나 유머, 군중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꾸밈없는 진리의 증거를 접하게 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14절 15절을 중심으로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빈정거림으로 반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누가복음 6장 35절 하반절이죠. 우리 사람들의 한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주어도 좋지 않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식이지만 주님의 인내와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만큼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베드로 사도의 요청처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14절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로마서 10장 17절이기 때문에 사실 들을 귀를 가진 것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주님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가복음 4장 9절 23절 누가복음 8장 8절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15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아침 일찍부터 취할 수 없는 증거는 저들의 일반적인 이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비록 오해를 하였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러한 무지를 일깨우시고 타이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주님의 인내와 사랑을 배워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같은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6절에서 2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의 변명이 일반적인 것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보다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변증합니다. 요엘 선자의 글은 주로 불순종으로 형벌받는 백성들과 그럼에도 회개를 요청하시는 종말적인 예언들입니다. 특히 17절, 18절이 성령의 오심과 그 결과들을 예언하는 내용들이라면 19절, 20절은 말세의 징조들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받을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앞부분이 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오순절부터 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이라면 뒷부분인 19절에서 20절은 이 역사의 종말적인 증거로 요한 계시록에 증거되고 있는 그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세론적인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이루어진 그리고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또 이루어질 미래의 역사들을 동시에 선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세는 바로 메시아의 탄생 이전부터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서 2장 2절과 미가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는 먼저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의 때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세어간에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됨과 아님의 차이는 육체의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적인 혈통의 차이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순종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올 때와 그렇게 하지 않을 때로 나눠집니다. 이제는 그의 자녀들이여 섬김에 있어서 종들인 새 이스라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고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며 남녀노소의 관계없이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마침내는 이 역사의 마지막이 되어서 이 세상의 비극적인 상황이 닥치는, 물론 이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오순절 당일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지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19절 20절에 하는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 얻을 약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주님을 부르지 않던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주님을 부를 수 없어서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증거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되고 부활의 영광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속에 계속적으로 증거해왔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십자가 이전의 행적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22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웃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러나 실상은 이 이름은 감추어진 이름, 신비의 이름, 이적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구약의 예언대로 그는 메시아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이름이요 육신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한낱 천한 나사렛 몫으로 보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 하였지만 그러나 이 예수로 하나님은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즉 하늘의 능력으로 자연을 명령하시고 사람의 약한 부분을 치료하시는 역사로 그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주님의 큰 권능은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갖지 못한 불법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의로우시고 무죄한 주님을 죽임으로 결국 하나님의 예정과 정하신 뜻을 성취하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악함이 용서될 수는 없지만 결국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쉬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잠언서 16장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악한 일에 적절하여 죄를 짓는 것으로 사용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으로 예수도의 역할이 끝났다면 죄인들의 사죄가 되었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장사 지낸 받으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죽음은 절대로 생명을 잡아둘 수 없는 한계를 가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던 것처럼 그를 믿고 순종하는 그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는 죽음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다시 살리심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확신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바랐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에 함으로써 세례라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성취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길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 주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새날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도 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 위에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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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joy, joy.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사람 곁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십니다.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면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듯이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와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함께 계셨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한동안 세상에 내려가 사람들 곁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아주 작은 아기였습니다. 우리가 작은 아기로 태어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조금씩 성장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고 지금도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란 우리가 무언가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그 전에 요한이라는 아기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아기는 스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처럼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본 방송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을 일일이 밝히지 않지만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속에서 힘들고 바쁜 하루를 보내고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힘들고 마음이 불편할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디오라는 편리한 매체가 있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감사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주시옵소서. 죄인으로 살다가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구원이 끝까지 저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뱀 같은 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쁠 때 찬송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로 힘들 때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생각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그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